예, 오늘도 제가 구원에 관한 말씀으로 계속해서 좋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구원 시리즈 일곱 번째 시간으로 제가 제목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좋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전체를 커버하는 본문은 아닌데 중간에 한 구절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같이 그냥 읽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몇 주에 걸쳐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람의 구원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서 불의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의한 자가 되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말을 할때 그것은 불의한 자가 의롭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지난주에 저희가 다루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렸던 그 의를 회복하는 문제, 이게 이제 구원의 의미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 불의하게 된 자에게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머무르실 수 없어서 하나님이 떠나시고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도 떠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서 떠난 존재, 이 존재를 이가보시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반대로 얘기해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에게 다시 영광이 회복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영광이 회복된다. 다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 이것이 이제 구원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그 결과, 이제 의도 상실했고 영광도 상실했는데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라면 또 하나를 상실한 것이 있는데 바로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상실된 것입니다. 그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래서 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릴 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여러 모양의 어떤 관계들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특별히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 그 관계를 잃어버렸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관계, 회복되어야 하는 그 관계에 대한 말씀을 조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좀 부지런히 좀 나가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왜 구원받아야 하는가? 단지 지옥 가는 것을 면하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거 맞습니다.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한 파멸,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것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 이것이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지옥 문제 외에도 아주 다양한 그런 의미를, 풍성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복을 받고 만사형통한다. 이런 식의 그 얄팍하고 저급한 그런 이야기들에만 이제 혹하기 쉬운 게 우리의 성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인간들이, 사람들이 더 깊고 풍성한 것들을 이해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의미 중에 관계 회복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첫 번째로는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다시금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 하는 부분입니다. 범죄하기 전에 아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성경이 명백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에서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분명하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주는 존재와 생명을 받는 존재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이 범죄한 그 순간 이 관계가 깨진 것입니다. 아담은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게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그럼 어떤 중립적인 존재가 되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마귀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든지 마귀의 아들이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관계를 잃어버리는 순간에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마귀의 아들 또 지옥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 위선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개종자 하나를 만들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만들면 너희보다 두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옥 자식, 지옥의 아들이에요. 지옥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지옥의 아들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 모임 중에도 우리가 이렇게 다 똑같이 양복을 입고 좋은 옷을 입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잘 앉아 있지만 우리 중에도 굉장히 무서운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 반면에 마귀의 아들도 같이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있다. 마귀는 물론 이제 이 공중에서 역사하지요. 그러나 아직도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참으로 무서우면서 또한 이게 서글픈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으로 인해서 또한 가능성이 있고 감사한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 안에 나는 아직은 하나님의 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는 마음이 있으시면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말씀을 잘 들으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영원히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간과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설렁설렁 와서 앉아있다가 그냥 노래나 몇 곡 부르다가 가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10절까지에 보면 이걸 한번 같이 찾아보시죠.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서 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누구든지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은 제가 다른 말씀들을 통해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의 속사람이 태어나고 새롭게 그러니까 태어나고 겉사람도 여전히 함께 있는 그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죄를 지을 수 없다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속사람이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그 문제인 것을 우리가 이제 압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마귀의 자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냐? 하나님에게서 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씨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부모 자녀 간의 관계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교리적으로 뭘 의미하는지를 여기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자녀에게는 부모의 씨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다 그랬잖아요. 자녀에게는 부모의 씨가 있습니다. 씨라는 것은 그 생명의 특성, 즉 유전 형질입니다. 유전 형질을 담고 있는 것이 씨예요. 그래서 현대적으로 얘기하면 유전적으로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식물이나 동물이나 똑같습니다. 식물에 씨앗을 심으면은 사과 씨를 심으면 사과 나무가 되고 사과 열매를 맺히는 것이고 짐승의 씨를 고양이의 씨를 심으면 심는다는 것은 육체적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짐승관에 있어서는 그렇게 되면 고양이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씨예요. 그래서 자녀에게는 부모의 씨가 있다 하는 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이고 또 하나는 여기 보니까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하나님께 속하는데 마귀의 자녀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뭐냐면 속하는 관계인 것입니다. 소속이 어디냐, 어디에 붙어 있느냐, 어디에 포함되느냐, 어느 쪽으로 분류되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녀는 부모에게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범죄한 인간이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 지옥의 자녀가 되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 속에 마귀의 씨가, 그러니까 마귀의 특징적인 유전적 형질이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마귀에게 속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지옥에 속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아직 구원의 문제가 명확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이것이 성경의 경고입니다.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씨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 안에 뭐가 있겠어요? 마귀의 씨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마귀에게 속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지옥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어떤 죄인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은 원래의 아담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이 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했고 지옥에게 속했던 자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속하는 존재가 된다. 이것이 구원의 의미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회복한다. 아버지가 있다. 내게는 아버지가 있다. 이게 도대체 그렇게 되면 뭐가 좋은 것입니까? 아버지가 있는 존재는 무엇이 좋은 것입니까?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에게 있어서 아버지라는 이미지는 굉장히 이렇게 좋은 이미지로 남아있질 못합니다.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무관심을 받았든지 또는 학대를 받았든지 또는 아버지가 정이 없으셨다든지 또 아버지가 무능하셨다든지 그래서 가족들을 굉장히 고생을 시켰다든지 이렇게 될 때 그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개념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도 별로 감흥이 없게 됩니다. 굉장히 불행한 일이에요. 이게. 근데 사실은 그게 바로 마귀가 노리는 바예요. 그래서 마귀는 필사적으로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의 가정조차도 이 아버지로부터 자녀들이 무관심의 대접을 받고 또는 학대를 받는 그런 가정으로 이렇게 가도록 자꾸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각성한다면 이게 목숨을 걸고 내가 아버지로서의 어떤 그 성경적인 개념을 이미지를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보여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개념과는 상관없이 원래 하나님께서 구상하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특별히 아이가 어릴 때에는 여기서 이제 제가 아버지라고 하니까 어머니들이 왜 어머니 언급은 안 합니까? 아버지 안에 그 어머니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아들 안에 딸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자식 간의 관계인데 그런데 성경은 특별히 이것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이렇게 좀 대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분 나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아버지는 특별히 이 아이가 어릴 때에는 전적으로 그 아이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존재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존재입니까? 구약 성경에서 사회적 약자들의 대표 중에 하나가 아버지 없는 자, 즉 고아입니다. 그리고 과부, 또 나그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회적인 약자들로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자, 뭘 의미합니까? 굉장히 이 각박한 이런 사회 속에서 도태되기 쉽고 또 학대받거나 또 약탈당하기 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고아, 아버지가 없는 존재, 이런 이 힘이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그런 아버지가 없는 자인 거예요. 아버지가 없는 자. 그러니까 마귀로부터, 세상으로부터 학대당하기 쉽고 참 무자비한 그러한 취급을 받을 수 있는, 받기가 쉬운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또한 아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는 존재입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 아버지가 이루어놓은 모든 재산, 이것은 다 아들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기억하시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비유에 보면은 이제 이 탕자가 이렇게 아버지 재산을, 아버지 돌아가시기도 전인데 유산을 달라 그래가지고, 이건 굉장히 무례한 일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타국 땅에 가서 창기와 함께 그 모든 재산을 다 털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 모습을 본 형이 굉장히 분노를 하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잖아요. 형이 분노하면서 동생을 위해 마련된 그 잔치 자리에 들어오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아들아, 아들아, 큰아들에게 얘기하는 아들아, 항상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네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네 것이니라. 이게 아들의 권리예요. 아버지에게 있는 모든 것은 아들 거예요. 상속자인 아들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아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는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회복한다는 것, 그래서 좋은 거예요. 또한 이 아버지는 나의 근본입니다. 나의 근본. 우리말에 이 근본도 없는 놈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굉장히 심한 욕입니다. 그렇죠? 저자는 근본도 없는 자야. 이렇게 할 때 굉장히 그러니까 어디서 어떻게 누구 씨에서 태어난지도 모르는 자고 이 애비도 없는 자다, 뭐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굉장히 심한 욕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있다는 것은 반대로 무슨 얘기입니까? 근본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까지는 영적으로 근본이 없는 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게 될 때 근본 있는 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람이 구원을 받는 문제는 바꿔서 얘기하면 고아가 아버지를 찾게 되는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고아가 아버지를 찾게 되는 문제다. 저와 여러분은 태어날 때서부터 영적 고아 상태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육적 아버지는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고아 상태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왜? 하늘아버지께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마치 이 탕자 아들이 아버지를 멀리 떠나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그런 상태로 다 태어났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뭔가 허전하다는 걸 알아요. 영적으로 뭔가 허전한 걸 압니다. 그래서 뭔가 자기의 근본이 되는 존재, 근원이 되는 존재를 찾아 헤맵니다. 그게 종교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이교 종교들은 다 영적인 자신의 그 아버지를 찾아 헤매는 그 몸부림인 것입니다. 그게 불교가 됐건, 뭐 힌두교가 됐건, 뭐가 됐건 자신의 그 어떤 영적인 아버지를 찾아 헤매는 몸부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찾아 헤매다가 엉뚱하게도 잘못된 그런 영적 존재를 아버지로 모시게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어제도 저희가 까치산역에서 구령 모임을 하는데 저희 숫자보다 훨씬 많은 숫자의 그 신천지 사람들이 이렇게 띠를 딱 두르고 굉장히 멀쩡하게 생긴 그 아주머니들이 이 신천지 무슨 부흥 집회 뭐 이런 이제 전단지를 굉장히 열심히 돌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복음이 선포될 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엉뚱한 데 코가 꿰게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복음이 선포될 때 그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고집을 부리다가 나중에 엉뚱한데 엉뚱한 걸 받아들여서 거기에 코를 꿰서 그래가지고 이 현 세상에서의 삶과 영원한 삶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파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찾아 헤매다가 영적 아버지를 찾아 헤매다가 엉뚱한 존재를 자기 아버지로 모셔드릴 수 있습니다. 이만 뭐 하는 그러한 사람을 자기 아버지로 영적 아버지로 이렇게 모셔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되게 구원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영적으로 고아가 아니고 아버지가 있는 존재가 된다.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가지 아버지를 되찾았다, 고아가 아버지를 되찾았다 하는 이 한 가지만으로도 정말 구원은 영원히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성경은 또 몇 가지를 더 말씀하는데 두 번째는 구원받는다는 의미의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남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되어주신다. 이게 무슨 얘기지? 아버지도 되시고 남편도 되셔? 이건 뭔 관계야?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는 이런 관계는 참으로 이상한 관계입니다. 그러나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에서는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아버지이시기도 하면서 남편도 되시는 것이 가능해요. 근데 남편이 될 때는 한 개개인이 개별적으로 하나님과 신부관계가 아니라 집단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약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집단적으로 하나님의 아내가 되는 것이고, 신약시대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교회가 집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31장 31-2절 또 예레미야 3장 20절 이런 데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내로 이렇게 묘사하셨다. 하나님은 남편이시고 이스라엘은 아내로 묘사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남편이 없는 여자, 죄송합니다. 저희 중에는 저희 어머니를 포함해서 남편을 이미 여인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사회적으로는 그런 분들을 과부라고 부르죠. 제가 어떤 그런 분들에 대해서 뭐 여기서 지금 뭐 낮게 얘기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일단 여러분이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좀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얘기, 또 성경적인 개념을 얘기하는 겁니다. 남편이 없는 여자는 불행한 여자입니다. 이 말을 딱 들으면서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남편이 있어서 불행한데 아 지금 남편만 없으면 굉장히 훨씬 나을 텐데 뭐 이런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아까 이 아버지 문제처럼 이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자라면서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남편에 대해서도 이 남편인지 남의 편인지 이 사람이 나한테 너무 못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으실 수 있지만 그러나 원래 이 남편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일단 그걸 생각하면서 예,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남편 지긋지긋해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사마리아 수가라는 도시에서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만난 여인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제 기억하실 것입니다. 얘기가 쭉 이렇게 진행되다가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서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 기억하시죠? 그때 이 여자가 뭐라 그럽니까?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여러분 그 고백을 할 때 이 여자의 심정은 굉장히 복잡했을 거예요. 행복에 젖어서 정말 이 굉장히 해피한 채로 나는 남편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굉장히 복잡하고 침울한 상태에서 고개를 푹 떨군 채 아마도 저 남편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남편이 없다는 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남편이 없다고 말한 거 그거 맞다. 너 잘 말했어. 너에게는 원래 남편이 다섯 명이 있었지. 그런데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은 아니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에겐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어요. 그게 정식 결혼 관계였든 동거 관계였든 어쨌든 성경은 육체적으로 함께 관계하고 살면 그게 남편이에요. 그게 부부예요. 성경적으로는. 그래서 다섯 명의 남자를 이미 거쳤고 지금 여섯 번째 남자와도 살고 있지만 그러나 정식 남편도 아니고 남편으로서의 남편으로 이렇게 부를 수도 없는 그러한 상태예요.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이고 정식적인 남편이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데 그게 없다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남편 없는 여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고달픈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남자들이 추근될 수 있고 굉장히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그러한 일인 것이죠. 남편은 어떤 존재입니까? 아내에게 있어서 남편은 부양자이면서 보호자이면서 또한 권위자인 것입니다. 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남편은 마치 아버지가 자녀를 책임지듯이 아내를 책임지는 존재입니다. 마치 아버지가 자녀를 보호하듯이 남편은 아내를 보호하는 자예요. 마치 아버지가 아이들 아들의 머리가 되는 것처럼 남편도 아내에게 있어서 머리가 된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남편이 되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안정되고 보호받는 그러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머리를 갖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머리를. 남편이 있기 전까지는 그 여자에게는 머리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적으로는 결혼 전에는 그 아버지가 머리가 되시는데 그런데 이 아버지로부터도 분리됐는데 남편이 없다 그러면은 머리가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는 남편이 없는 존재, 즉 권위자도 없고 그러니까 머리도 없고 보호자도 없고 또 부양자도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독특한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육체 관계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인간 사이에서 이런 관계는 남편과 아내 사이가 유일합니다. 물론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남편과 아내의 사이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관계를 이제 맺습니다. 그것은 이제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원래 하나님께서 이제 계획하신 것은 한 남편과 한 아내가 육체적으로 결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최상의 친밀한 관계, 가장 친밀한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때 하나님과 그 사람은 그 어떤 사람과도 누릴 수 없는 최상의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이다. 물론 부양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머리도 되시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최상의 친밀한 그런 관계를 이루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남편이 생긴다. 하나님이 나의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신다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제가 첫 번째로 구원받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두 번째 그 사람의 남편이 되어주신다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친구가 되어주신다. 여러분 친구는 무엇에 대비되는 개념일까요? 딱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친구는 무엇에 무엇과 대조되는 개념일까요? 왼수와 예 맞습니다. 예, 왼수 예. 예, 또 떠오르는 거 있으신가요? 친구는 두 가지 개념과 대비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수, 적과 대조되는 개념이면서 또 하나는 종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성경이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오히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친구는 종과도 대비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원래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이라 불렸습니다. 이사야서 49장 3절에 보면 내게 이르시되 오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네 안에서 영광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그러니까 이제 죄인이 된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간 인간과 하나님 사이는 이 원수이기도 하면서 또한 주종 관계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더라도 사실 구약 시대까지는 주종 관계였어요. 주종 관계.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특별하게 어떤 사람을 친구라고 그렇게 부르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기억나시죠?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친구라 부르셨다.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입니다. 또 기억나는 사람 있으신가요? 예,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듯 모세의 얼굴을 마주대하여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친구처럼 대우하셨습니다. 예, 이렇게 아브라함이나 모세처럼 특별하게 하나님이 친구로 대우하신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는 기본적으로는 주종관계예요.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제 이 신약 시대에 와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이제는 친구라고 내가 부르겠다. 이제는 친구 사이가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친구란 무엇입니까? 친구는 서로 신뢰하기 때문에 가장 은밀하고 깊은 이야기들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아까 예수님께서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친구라 부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언급했듯이 친구라는 개념은 원수의 반대 개념으로 성경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적, 에너미, 적과 반대 개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는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가 원수 사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죠? 어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는 것 같으세요? 예, 로마서 맞습니다. 로마서의 5장에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여러분 나중에 가서 이런 것들은 좀 확인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교리적 개념들이에요. 여기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쭉쭉쭉쭉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10절에 9절인가요? 9절에 가서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이렇게 다시 말을 시작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죄인이었을 때와 원수였을 때는 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과 원수라는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제가 지어내는 말이 아니라 성경 교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하나님과 원수 사이가 되는 것 그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원수를 그냥 놔두는 분이 아니라 원수를 갚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원수 갚는 분이다. 사랑의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원수 갚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8절에서 31절까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예, 오케이, 좋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세상적으로는 이제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저나 우리 어머님이나 다 하나님의 아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신경 쓰실 필요가 없게 된 사람들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예,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속하였으니 내가 갚아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시고 또 다시 주가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분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 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 우리 어머님께서 과부에 대한 개념이 기분 나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우리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원수 상태로 되어 있는 분들은 굉장히 기분 나빠하셔야 돼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원수를 갚는 분이라고 성경에 그런 말도 있단 말이야. 처음에 굉장히 좀 기분이 나쁘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게 인정이 되면서 두려워하시고 그럴 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원수 상태에 있던 이 관계를 예수님은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를 화해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원수되었던 그 관계를 화해시켜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서부터 이렇게 보면 그런즉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또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다. 성경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범법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정리해 보십시다. 우리가 구원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화해하라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으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할 때 그것은 하나님과 화해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원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그 원수를 갚는 분이시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최대한 빠르게 그 하나님과 화해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게 되면 이 원수 상태에서 화해하게 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친구가 되어서 가장 은밀한 것까지도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고리타분하거나 또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굉장히 좋은 것이고 또 굉장히 정말 바이탈한 없으면 안 되는 치명적인 그런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세 가지는 그 어떤 그 사람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 더해서 자연 세계에서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의미를 어떤 관계가 회복되는 문제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농부가 되어주신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농부가 되어주신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 농부가 되어주신다. 사람에게 농부가 되어주신다. 자, 잘 들어보세요. 저나 여러분 같은 인간, 이 사람은 흙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뭐 모든 식물과 짐승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인간이 흙과 굉장히 밀접해요. 처음부터 인간은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모두가 한 곳으로 가나니 모두가 흙에서 나와 모두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거니와 전도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어머님이나 아버님 또는 할머님이나 할아버님 중에 농사를 많이 지은 분이 계시면 그 연로하셨을 때 그분들의 손이나 발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손톱, 발톱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흙하고 비슷해요. 이렇게 어떤 돌 같기도 하고 흙 같기도 하고 사람이 몸이 그렇게 이제 흙하고 이렇게 흙에서 많이 이렇게 일을 하시면 정말로 흙하고 비슷한 거를 정말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예, 그도 그럴 것이 인간 자체가 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이 세상 즉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밭으로 비유하셨어요. 흙으로 이루어진 그 밭으로 비유하셨어요.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실 때 예수님이 친히 해석해 주시기를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사람의 아들이고 밭은 세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세상,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밭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저나 여러분 같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는 흙이고 또한 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흙이면서 밭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밭이냐? 밭에도 종류가 있지요. 좋은 밭이 있고 나쁜 밭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밭이냐? 자, 구원받지 않은 모든 사람, 자연 상태에서 태어난 그 모든 사람, 그 사람은 어떤 밭이냐? 저주받은 밭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으면서 범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 뱀에게 저주하시고 아담에게 저주하시고 여자에게도 저주하시고 또 하나 저주하신 게 있는데 뭐냐면 그게 땅이었습니다. 그렇죠? 기억하시죠? 창세기 3장 17절부터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토록 고통 중에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또한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리라.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저주받은 땅이 뭘 내냐? 좋은 곡식을 내는 것이 아니라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땅은 왜 저주를 받은 땅인가? 관리해주는 농부가 없기 때문에 저주받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밭을 그대로 놔두면 거기서 좋은 것이 자라지 않아요. 온갖 잡초들, 지금 여기 말씀대로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무성하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 상태는 어떤 것이냐? 우리가 다 땅이고 밭인데 가시덤불과 엉겅퀴만을 내던, 그것만을 무성하게 내던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바꿔 얘기해서 구원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던 그 밭을 관리해 줄 농부가 생긴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 이렇게 버려진 존재, 쓴뿌리만 내는 존재, 까칠한 존재, 열매를 맺지 못하는 존재, 돌짝밭과도 같은 존재, 황폐한 땅 같은 존재, 내 삶을 통해서 어떠한 유익한 것도 하나님 앞에 낼 수 없는 그런 존재였던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경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온갖 내 안에 있던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다 걷어내 주시고 좋은 것들이 자라날 수 있게 관리를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건 좋은 거예요. 구원받는 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게 될 때 그 사람이 아무리 겉모양이 굉장히 학식 있어 보이고 젠틀해 보이고 교양 있어 보이고 그 사람이 뭐 판검사를 한다 그러고 뭐 대학 교수를 한다 그러고 굉장히 멀쩡해 보여도요, 하나님 보실 때 그 사람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내는 황폐한 바친 거예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마지막 때에 다 걷어다가 불에 태우는 것입니다. 영원한 불에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에서 교회가 뭔지를 이야기할 때 교회를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설명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는 그러니까 교회 너희는 하나님의 농산이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농산이라. 예,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이잖아요. 우리 고린도전서 공부할 때 했잖아요. 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하나님의 건물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같이 종합적으로 생각이 되실 때 아, 왜 하나님이 우리를 농사라고 부르시는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그 인간관계 또한 어떤 그 이 사물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농작물과의 관계 이런 것으로 말씀하시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어떤 동물세계와 관계에서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하나님은 목자가 되어주신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의 의미는 의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목자와 양 이야기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오늘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참으로 친숙한 이야기이고 참으로 빼놓을 수 없는 성경의 주제입니다. 구약과 신약 모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의 양입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집단적으로 하나님의 양이었고 신약 성경에서도 교회가 집단적으로 예수님의 양입니다. 그렇죠? 죄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죄인은 목자가 없는 양입니다. 양은 양인데 목자가 없는 양. 그게 죄인의 모습입니다. 예, 그래서 널리 흩어진 양, 목자 없는 양같이 지치고 널리 흩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씀이 성경에 있지요. 목자가 없으면 양들이 흩어지고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흩어져 있는 상태였고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던 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목자가 생긴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목자가 생긴 것만도 좋은데 이 목자가 어떤 목자냐?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선한 목자의 특징은 뭐였죠? 양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칠 수 있는 목자가 생긴다는 의미예요.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예, 그 목자가 생길 때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노래하듯이 예, 내게 부족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 목자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찬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니까 나는 부족한 게 없게 되는 거예요. 내 혼을 회복시키시게 되는 거예요. 내 혼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지켜주는 목자의 든든한 막대기와 지팡이가 이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참으로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외웁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다 불교 얘기로 하면 공연불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것은 목자가 생긴 사람에게나 유효한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돼주신 분에게나 유효한 말씀인 겁니다. 예. 선한 목자는 기름지고 좋은 목장에서 양떼를 먹이고 안전한 곳에 좋은 우리를 마련해서 양떼가 편히 눕게 하고 아픈 양을 고쳐주고 상한 양을 싸매주고 병든 양을 강하게 한다 그랬어요. 양들 사이에 알력과 반목 등의 이유로 어떤 양이 쫓겨나게 될 때, 무리 중에서 쫓겨나게 될 때 그 양을 찾아 헤매서 그 양을 밤새도록 찾아서 어깨 헤매고 돌아오는 그러한 존재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목자가 생겼다, 구원받았다, 목자가 생겼다, 무슨 얘기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를 지을 수 있는데, 목자, 양 우리로부터 의도적으로 떠나갔든 밀려나서 떠나갔든 양 우리로부터 이탈이 된 채 비탈해서 이렇게 그냥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고 이럴 때 밤새도록 나를 찾는 목자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나를 밤새도록 찾아서 그래서 나를 다시 그분의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그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에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런 목자는 선한 목자는 사꾼 목자와 대조되는 것입니다. 사꾼 목자, 이리가 오면 오히려 자기 목숨 살리려고 도망가는 목자이고 또한 양을 잡아먹는, 그렇죠? 양을 오히려 잡아먹는 목자죠. 그러나 우리에게 생긴 목자는 이런 목자가 아닙니다. 사람이 구원받게 될 때 하나님은 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람에게 이처럼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원받는다. 구원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만 보자면 그 제일 첫 번째의 문자적 의미는 구출되는 거예요. 구출되는 거. 그렇죠? Save 이렇게 구출되는 거예요. Delivered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적 의미로는 그렇지만 그런데 그 구출되었을 때 그 결과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회복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는 먼저는 구출받으세요. 그러니까 영원한 파멸의 장소인 지옥 형벌, 지옥과 그 형벌로부터 구출받으세요 이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인간의 범죄 이전의 상태 또는 그것보다 훨씬 좋은 상태로 회복되세요 이런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상태에 있던 그 상태로부터 회복되세요. 의로운 상태로 회복되세요. 이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는 말의 또 다른 의미인 것이고 또 하나님과 어그러져 있는 관계 선생님이 지금 이 상태로 계시면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계시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어그러져 있습니다. 그 관계를 회복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구원받으세요 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회복하세요. 그런 말입니다. 선생님의 근원과 근본이 되시는 그 아버지를 회복하세요. 고아 상태에서 아버지를 만나세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또 남편이 없는 존재에서 남편이 있는 존재가 되세요. 남편 없는 여자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고달픈 일입니다. 그 삶을 혼자 책임지려 하지 마시고 남편이 있는 존재가 되세요. 그런 말입니다. 또 주종관계나 또는 원수관계에 있지 마시고 하나님과 친구가 되세요. 이건 참 놀라운 얘기예요. 어떻게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그분과 일개 피조물인 우리가 친구 사이가 될 수, 맞먹는 사이가 될 수가 있습니까? 이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것까지를 우리에게 허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지금 화해하지 못하신 상태라면 하나님의 원수 상태에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해하시고 그 하나님과 친구가 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으세요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농부와 밭의 관계를 회복하세요. 농부를 하나님을 농부로 가지세요. 이런 의미도 되는 거예요. 나 스스로 선생님 스스로 혼자서 그 계실 때는 경작되지 않는 밭이기 때문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밖에 나올 것이 없어요. 그러니 선생님을 경작해 줄 그 농부가 되시는 분을 회복하세요.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목자와 양의 관계를 회복하세요. 길을 잃고 헤매면서 악한 짐승들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목자가 있는 존재로 회복되세요.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 구원의 의미에는 이 모든 것이 패키지로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구원이라는 어떤 그 물품을 하나를 딱 구입하면은 그 안에 그냥 이렇게 이런 것들이 패키지로 이렇게 빽빽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돈 받고 파시나요? 여러분의 어떤 종교적인 노력, 고행이나 참선,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요구하시나요? 아닙니다. 이 모든 패키지를 준비해 놓고 선물로 제시하시는 거예요. 이거 그냥 내가 값없이 줄 테니까 받으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값없이 포도즙과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와서 마셔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구원 왜 망설이십니까? 뭐 때문에 망설이십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잘못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거 다시 뺏어갈까 봐 망설이십니까?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이 관계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이 관계는 관계 자체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다만 이 관계를 얼마나 풍성하게 누리느냐,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얼마나 이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고 열심히 사느냐의 문제와 분명히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관계, 이것이 우리가 조금 잘못한다고 해서 파괴되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이 좋은 관계를 얻는 것인데 왜 주저하십니까? 무엇이 참 구원받는 것을 막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이 혹시라도 내 안에 있다고 생각되시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는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영 꺼리낍니다. 하나님, 이것이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을 저에게 보다 더 분명하게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세요. 그리고 그러한 의문점들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자꾸 이것이 이야기되는 가운데 해결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 서로 경배하고 함께 서로 밥도 먹고 함께 체육대회도 하고 함께 휴양에도 가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니까 구원받지 못한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와 영원한 운명이 달라지는 그러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